조선 선비들은 학문을 닦는 것만큼이나 시와 글,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학문을 통해 이성을 밝히고 시서화로 인생의 멋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지식인, 교양인이라 여겼습니다. 고전을 탐독하던 선비들은 눈 속에 홀로 핀 매화를 발견하면 옛사람의 글을 읊조리다, 그림 한 점, 시 한 수, 그렇게 마음을 시서화에 담았던 것이죠. 다채로운 과거의 모습,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담아놓은 예술 작품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시들을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새해 둘째 주 이문세의 시를 위한 시로 문을 열어드렸어요. 오늘은 옛사람들 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 시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익힐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줄런지 이분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북토카톡의 저자 서평가 남정미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지난주에는 우리 궁중음악을 듣고 감상을 해봤는데요.
예, 오늘은 예, 궁중음악 들었죠. 우리가.
예, 한시예요. 네. 정미 씨.
저는 이 책 읽으면서요 좀 놀랐어요. 높으신 분들이 짓고 이제 읊조리셨던 시였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옛사람과 우리가 시대를 넘어 공감하도록 이끌어주는 책. 그래서 오늘 책을 좀 책 제목을 말씀드릴까요? 우리를 비춰줄 거울 같은 옛 시를 담은 책,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네. 이 책의 저자이신 고려대 한문학과 강사 김재욱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재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학 중이시잖아요.
예.
예. 2016년의 1월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다음 책 원고 지금 쓰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써야 될 글들이 좀 많이 좀 밀려 있어가지고.
아, 어떤 예. 책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또 한시 분야인데요. 아. 역사하고 또 한시 연결을 시키는 책들. 네. 중국 한국사 해서 한 두어 가지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문에서 칼럼을 쓰고 있는데
네.
칼럼도 어떻게 쓸까 지금. 어쩌다 보니까 지금 글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써야 될지.
김재욱 교수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준비해 주셨죠, 정미 씨?
네네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읽어보겠습니다. 김재욱 교수님은 동국대 한문학과와 대학원을 거쳐서 고려대 국문학과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또 민족문화추진회에 현 한국고전번역원 국역연수원을 수료했고요. 한국 한시와 불교 취향 한시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현재 고려대 한문학과 강사로 계시면서 그동안 책도 여러 권 내셨네요. 2013년 11월 즉흥적 인물평이라는 제목의 삼국지 인물과 한국 주요 인물들을 매치한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누리꾼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네.
이 글을 묶어서 삼국지 인물전으로 내셨고요. 그 밖에 맹자 제멋대로 읽기, 자녀 교육을 위한 고전 강의, 목은 이색의 역물시, 한문학 강의 노트, 역사 어제이면서 오늘이다 등의 저서를 꾸준히 펴내고 계십니다.
네. 뭐 정미 씨가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얼굴책 친구들이 상당히 많으신 분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 한시가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다방면의 책을 많이 읽고 있으니까 그래도 정미 씨는 좀 읽지 않았을까요?
아, 전 개인적으로 한시 따로 읽을 기회는 없었고요. 네. 그냥 정민 선생님이 쓰신 삶을 바꾼 만남?
네,
그 책 보면 이제 정약이 하고 항상하고 보낸 시 있잖아요. 제가 본 유일한 한시는 거기에 나오는지.
아, 네.
되게 어렵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자, 오늘은 그렇다면 네. 그 어려운 한시를 어떻게 접근할런지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한시가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일단은
한자
맞아요.
맞아요.
한자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중국의 인물이라든가 장소, 역사, 고전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전공자긴 한데요.
네.
배워야 될 게 많아서 일단 어렵게 생각하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옛날 같이 한자나 한문을 이렇게 그 상용에서 쓰지 않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한시를 보기 전에 우선 한자에 막히는 거죠.
맞아요.
한자를 몰라서 막히고 그리고 한자를 조금 안다고 하더라도 또 이제 문장하고 또 자랑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한시는 또 문장하고 좀 달라요.
네.
좀 시니까 네. 축약이 막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문장을 해석하는 법하고 한시를 또 해석하는 법 두 가지가 네. 약간 좀 다릅니다. 해석하는 순서가 그런 면이 좀 있고 자꾸 초반부터 어렵다는 말만 네, 죄송한데 예. 뭐 어쨌든 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시 안에는 그 아나운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인물, 장소, 역사, 뭐 고전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네. 그것도 축약된 형태로 들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그거를 알아야 우선 한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상은도 나중에 문제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일단 뭔 말인지 알아야 이제 네, 뭐, 네. 뭐 거기서 감정을 느끼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런 내용을 다 안다고 그래도요. 이제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워낙 뭐 시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후대의 어떤 특정 시인이나 작품에 대한 주석서가 이렇게 돼서 나오는 겁니다. 뭐 두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당나라한테 시를 남겨놓으면은
네.
벌써 그 밑에 송나라만 가도 시대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두보가 이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라고 해서 막 자기네들 자기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헷갈려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주석서가 나오는 거고요.
네.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한시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이제 선뜻 접근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전공자인데 뭐 자꾸 이게 뭐 움츠러들어서 죄송한데 실제로 뭐 굉장히 배워야 될 게 많아서
예.
저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문학과가 전공이셨으면 한자를 몇 자나 알고 계시니까 갑자기 궁금해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어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네.
한자를 한 뭐 1800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정도에서 2000자 정도를 알면 이제 우리가 단어를 보고 신문에 뭐 한자 오는
네네.
거 읽을 정도는 되고요.
그렇군요.
한 2000, 거기서 한 그거 플러스 한 2500자 정도까지 가면
네.
그러니까 쉬운 고전들.
그러니까
쉽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노노맹자나 뭐 이런 대학중용 이런 글을 읽을 수가 있고요.
네.
일단 그 정도가 필요하고.
2500자 정도?
예, 그 정도가 이제 최하한선.
아하. 알겠습니다. 근처도 저희들은 못 가겠네. 네.
근데 이게 책에 있는 한시를 좀 읽어보니까요.
예.
시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한시는 한자로 쓰여 있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 뭐 그렇다면 시조는 우리나라의 시.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있으면 될까요? 한시와 시조의 차이 같은 거 공통점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거칠게 그렇게 구분을 하시죠. 보통. 어떤 시니까.
예.
옛날 시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시조고 이제 중국은 한시인데요. 근데 사실 그거 빼고는 굉장히 다른 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일단 시조 같은 경우는 한시에 비해 가지고 형식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고전 문학을 전공하지 않아 가지고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어쨌든 시조는 크게 봐서 평시조, 사설 시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네.
어쨌든 담고 있는 내용은 일단 뭐 놔두더라도 읽는 사람이 한 번 딱 보고 알 수 있어요, 글을. 그러니까 이게 평시조인지 사설 시조인지 딱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평시조 같으면은 뭐 초장에 3434 뭐 3434 3543
네네.
이렇게
해서 길이 자체가 다르니까
딱 길이도 네. 글자 수도 딱 정해져 있어서 바로 네. 알 수 있지만 근데 한시 같은 경우는 좀 시조에 비해서 형식이 좀 다양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자 수 같은 경우는 한 줄에 다섯 글자나 일곱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네 줄로 된 거를 뭐 절구라 그러고
네.
여덟 줄로 된 거를 율시라 그러고 뭐 그리고 또 약간 또 명칭이 좀 다른 게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줄을 일행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행, 이행 그런인데 한시에서는 일구 뭐 이구 뭐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하여튼 형식이 뭐 이거 말고도 뭐 배율이라는 형식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19 이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짝수구로 재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한시의 이제 형식에 대해서도 지금 잠깐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은 내용적인 특징도 잠깐 짚어주시겠어요?
사실 한시 형식은 어쨌든 그 짓는 방법이랑 상관이 있거든요.
네. 그럼 대표적인 방법. 대표적인 뭐 형식만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오원 절구. 그러니까 아까 네 줄로 이루어진 거를 절구라고 하고 여덟 줄은 뭐 율시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일구에 다섯 글자가 있으면은 오원. 일곱 글자가 있으면은 뭐 칠원. 그래서 그걸 갖다 붙이면 오원 절구, 뭐 칠원 절구, 네. 오원 율시, 칠원 율시. 뭐 이런 형식이 있고.
네.
그리고 고시라는 형식도 있어요. 고시. 옛날 고시. 예, 고시. 옛 고자 써가지고. 네. 근데 고시 같은 경우는 길이 제한이 없어요. 언제까지나 막 가는
네네.
그런 시들도 있고.
그 굉장히 그러니까 쭉 뭐 이어서 쓰는 거군요.
그냥 계속 쓰는 거예요. 네. 짝수로 떨어지는 구에 운자만 계속 넣는 거죠. 같이 중성 중성이 딱 일치하는 그 운자를 계속 집어넣어서 쭉쭉쭉쭉 뭐 쓰는 거고 고시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형식을 말씀드리면 사실 뭐 끝이 없고요.
그렇군요.
오히려 내용 같은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다양합니다.
네.
쉬운 뭐 자연 풍경, 그다음에 뭐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묘사, 그다음에 뭐 불교, 유교, 도교, 뭐 이런 철학적인 내용을 네. 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해석하기도 하고. 그 이외에도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그 모든 일어난 모든 감정. 그런 것들이 뭐 다 한시의 이제 주제가 되는 거고요.
네.
제 책에서는 그거를 일곱 가지로 사실 나눠놨는데
네.
그건 사실 편의상 그렇게 해놓은 거고
네.
실은 뭐 그거를 세 분화시켜서 나가자면은 뭐 더 복잡하게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한시 그리고 우리의 한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차이점이 있습니까?
겉보기에는요
네.
한자잖아요.
네.
한자 쭉 나열돼 있으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 다른 점을 말씀드리려면 우리나라 작가들의 취향을 추구하는 방향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들은 어떻게든 이제 중국의 유명한 시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보, 당나라의 두보나 뭐 송나라의 소동파
네.
이런 굉장히 유명한 시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게 어쨌든 그 품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잘못 생각하면 모방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단순한 모방 차원에 어떤 그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쪽은 한시의 본고장인데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그들만큼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그런 시를 이제 쓰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데요. 조선의 수도가 한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시에다가도 한양이라고 써야 되는데
네.
우리 한시를 중국에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옛날 중국 당나라 수도가 장안이었거든요.
네.
또 장안이라고 막 표현해요. 그러면 우리는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도 시를 읽으면서 아 이건 얘가 지금 뭐 고려 같으면 개성을 얘기하는 거구나. 조선 같으면 뭐 한양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다.
그게 서울의 화제가
서재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관용구처럼 네.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 한시든 중국 한시든 중국 고사나 지명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얼핏 딱 봤을 때는 이제 중국시나 한국한시나 비슷해 이제 보이는데요.
네.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그 한자를 모국어로 쓰잖아요.
네.
중국에는 일성이성 삼성사성 성조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한시 한자에도 사실은 그 성조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은 우리말을 하고 글자는 이제 중국 글자를 이제 받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은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한시를 읽으면은 좀 어색함을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네이티브가 아니니까.
네. 네, 책 제목이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입니다. 저는 사실 제목만 보고도
네.
마음을 그냥 홀딱 빼앗겨 버렸어요. 마음을 베인다는 것, 이건 어떤 걸까요? 정기 씨 생각해 보셨어요?
그 베이고 나면
네.
흔적이 남잖아요. 예, 이제 흉터라고도 할 수 있겠고 뭐 상처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시 한번 읽고 나서 마음 한켠에 자리 잡는 것? 뭐, 요 정도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뭐, 교수님은 많이 배웠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제목 짓지 않으셨을까요? 기주 교수님 어떤 점 때문에 한시의 마음이 베이셨는지, 어떻든가요?
배웠죠. 배웠으니까 뭐, 제목을 이렇게 다
네네.
달아놨을 건데.
네.
사실, 그 제가 20대 중반일 적에 네. 그 한 분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하기 전에요. 네. 대학원 입시를 준비를 했어요. 어허. 도서관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책을 봤는데 그때 문학사를 공부하다가 중국 문학사인데 네. 두보 아시죠? 두보, 유명하잖아요. 예. 예, 두보 신혼별이라는 시가 나옵니다. 아. 거기에. 이게 되게 길어요. 이게 고시인데 스토리는 네. 갓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남자가 첫날 밤만 딱 보내고 전쟁터에 나가요. 아. 그때 상황하고 감정을 신부의 처지에서 이제 쓴 거예요. 신부의 처지에서. 아, 시집 와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가는구나. 그리고 애지중지 우리 부모님이나 이렇게 키워줬는데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일이란 말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심파적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어쨌든 그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되게 아. 정말 슬펐어요.
네. 아, 그때 이제 확 한시가.
예, 그래서 아, 이럴 수가 있구나. 아하. 한시가 이런 게 있네.
네, 네.
그래서 내용에 어쨌든 네. 저는 주목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시의 내용
예, 예, 그 이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네. 대학원까지 전공을 하면서부터는 표현 같은 거, 뭐 그다음에 서사 구조, 네. 뭐 의미 이런 거에 또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당나라의 두보도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죠?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예. 그 표현을 이렇게 쓰셔갖고 예. 어, 교수님이 울리셨군요.
김재욱 작가님이 예. 그 빠졌었던 매력에 한시의 매력에 우리도 한번 빠져보도록 하죠. 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거의 뭐 한시가 창작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한시를 읽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 생활하고 사실은 굉장히 동떨어져 버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는 거는요.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음을 움직여주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남겨놓은 말이고 뭐 우리는 그 옛날 사람들의 말을 읽지만 저는 정서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뭐 그리고 어쨌든 그 시를 읽으면서 자기 삶을 반추하기도 하고 내가 난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또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또 생각을 또 하게 만들어주고요.
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천천히 한시를 읽고 감상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잠깐 퀴즈 드리고 말씀 이어드릴게요.
다음에 이분은 누구일까요? 조선 후기 문인 화가이며 평론가로 시, 서, 화 이 세 가지에 모두 능한 분이었습니다. 특히 풍속화, 인물화의 유행과 새로운 서양화법의 수용에 많은 업적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단원 김홍도의 스승으로도 잘 알려진 이분, 표암이란 호를 가진 이분은 누구일까요? 1번 강세황, 2번 신사임당, 3번 양평대군.
네, 퀴즈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나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 김재우 교수의 사인이 담긴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올게요. 정승환, 박윤하가 함께 부릅니다.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토요 인문학 콘서트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저자 김재우 교수를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책에는 한시를 사랑, 사회, 역사, 영물, 자연, 죽음, 친구라는 7개의 주제로 모두 50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 사랑이라는 주제에 좀 마음이 가는데요. 뭐 사랑은 감정의 복합체죠. 네. 우선 설레는 감정을 담은 사랑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황의 노상소견. 그러니까 길에서 만난 여인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네. 어떤 시인지 첫 낭독은 우리 작가님께 직접 부탁을 드릴게요.
노상소견. 능파라말 거편편 이립중문변묘연 유유다정 잔설제 큰유인단장변 비단벗은 무리를 걷듯 가벼이 가더니 한번 중문에 들어가선 종적 묘연해졌다. 다정하여라 잔설이 남아있어 낮은 담장가에 머물렀던 발자국 찍혀있네.
네, 노상소견, 길에서 만난 여인. 아, 뭔가 좀 애틋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표암 강세황 하면은 문인 화가로도 잘 알려진 분이고, 뭐 단원 김홍도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송도 기행첩이라는 그 화첩이 있더라고요.
네.
그 산수화가 굉장히 유명하고, 사실 제가 미술엔 굉장히 문외한인데.
네네.
그 이분이 그려오는 자화상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감이 쓰는 모자를 쓰고 있는데
네.
옷은 평상복을 입고 있어요.
아.
굉장히 좋은 모자에
네.
추리닝 같은 걸 입은 그런 뭔가 되게 안 어울리는데
아, 그렇구나.
그렇게 그려놓고서는 이제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시골에 가 있는데
아하.
이름은 내가 벼슬아치 명부에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벼슬하기 싫고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이러고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장난스럽게 이제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양반들하고는 다르게 벼슬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66살, 그러니까 66세 때 처음으로 이제 벼슬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되게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분 같습니다. 사실 그림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데, 실은 뭐 이분의 장기가 뭐 그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도 잘 쓰고 이제 글씨도 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시서화 3절.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네,
뜻인데
네.
세 가지에 뛰어났다고 어쨌든 그 조선 후기 시기에 굉장히 그 문학의 중추가 되는
예,
굉장히 뭐 추앙을 받았던 예, 그런 분이고요. 뭐 들으신 것처럼 이 시도 굉장히 뭐 제가 못 읽어서 그렇지 시는 어쨌든 내용은 되게 뭐 괜찮잖아요.
네,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퀴즈로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예, 예. 표암 강세황의 노상소견 길에서 만난 여인을 오늘 작가이신 김재욱 작가께서 직접 낭송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이렇게 눈에 이렇게 그림이 꼭 그려지는 네네, 것 같은 네네, 그런 네네, 느낌이 네네, 들어요.
네네,
이게
맞아요.
지금 길에서 우연히 만난 여자를 남자가 따라가요. 그런데 여자는 집안 중문으로 쏙 들어가 버려서 남자가 그냥 또 가지 않고 담장가를 서성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런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안타까워하는지
네.
아닌지는 사실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을 것
안타깝지
같아요.
안타깝지 않으면 그냥 휙 가버렸을 것 같아요.
안타깝다는 건 좀 이제 뭔가 점미는 이런 거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뭐 그런 것보다는 아씨 뭔가 좀 아쉬운데 막 설레는데 설레는데 뭔가 좀 아쉬워 이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주인공 여자가 혹시 좀 무섭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기도 좀 누가 지금 날 지금 남자가 날 좀 쫓아오고 있네? 뭐 이런 생각, 눈치를 좀 챘을까요? 뭐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눈치를 챘다고 보는 거죠.
아, 여자도.
그러니까 이제 그건 마지막 구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구에 이제 발자국이 찍혀 있다 그랬잖아요.
낮은 담장가에 그러니까 머물렀던 발자국이
찍혀 있다 그랬잖아요.
아, 여성의 발자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발자국의 주인공이 강세황이 아니고
아하.
그 여자의 거죠.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제가 길에서 만난 여인이라 그래서 의역을 좀 했는데
네.
이걸 직역을 하면은 길에서 본 것. 이거든요. 길에서 봤던 내용 뭐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자기가 자기 발자국 찍혀 있는 거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이제 이 사람이 서성이었는지는 잘 몰라요. 사실 그 시간은 얼마큼인지 알 수 없지만 이제 여자도 그 따라온다는 눈치를 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 그 담장가에서 이제 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한번 쓱 이렇게 보았던 거죠.
시서화에 능했던 표암 강세황 정도면 딱지를 안 맞지
그러니까요.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저 이 시 갖고서 제가 사실 첫 꼭지잖아요. 이게.
네네네.
저 후배들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식의 막 얘기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시를 보면은요 네. 조선시대와 지금의 연애 뭐 시대가 많이 다른 만큼 참 다르구나
달라요,
싶어요.
그죠? 예.
글쎄요. 뭐 요즘 같으면 남자가 말을 직접 걸어볼 테고 여자는 yes or no 이렇게 네. 바로 대답을 할 만도 한데 저는 이렇게 직설적인 것보다도 이런 뭐 설렘, 애틋함 예.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뽑고 뭐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돌멩이에 던져가지고 만납시다 이렇게 던지가 저 약간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 직설적인
아,
거.
그렇구나. 아,
연애가 금기시된 사회 분위기에서
맞아.
비교적 네.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도 있었죠.
자유롭게 그냥 뭐 만날 수 있는 남자를
네.
뭐 그런 사람들은 있었죠. 근데 양반댁 이제 규수들
힘들어.
뭐 그럴 기회 자체가 차단이 돼 있었을 때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수는 없었고요. 양반을 이제 어쨌든 상대해야 되는 기생 같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남자들을 만났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처럼 뭐 우리가 말하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의 뭐 사랑 있었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어쨌든 이제 우선 남녀간의 애틋한 감정을 그냥 느끼는 거를 사랑이라고 일단 먼저 전제를 한다면은요. 그 황진이 같은 사람 또는 뭐 제 책에도 나오지만 임해창 같은 기생 뭐 이런 몇 분들이 지금하고 좀 유사한 사랑을 나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생은 양반을 상대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그 양반들만큼의 교양을 지니고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시도 막 지울 줄 알고.
대화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뭔가 뭐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네. 기생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저 보니까 지금 오늘 황진이하고 임해창 책에 임해창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기생의 신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만만하게 봐선 안 될 게 한 남자에게만 마음을 주고 기다렸습니다. 임해창 같은 기생은.
예, 예.
이야, 요 수뇌부 같은 사랑을 했더라고요.
예.
네.
자기 뜻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뭐 안 만나 이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기회도 사단이 돼 있었어요.
예.
임해창도 마찬가지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통념으로 불가능한 일을 그야말로 소설에나마 춘향전 같은 소설에만 나오는 그런 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전라도 부안 기생인데
네.
유희경이라는 사람을 사랑했어요. 근데 유희경이 한양으로 떠나가 가지고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유희경을 막 그리워하고 이제 죽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쓴 이제 한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또 읽어 주실 거고요.
네.
시조도 있잖아요. 뭐 이화우 훗날 일제 뭐 울며잡고 이별한님 주풍 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는가 뭐 천년
절기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하여라. 네. 저는 보고 있는데 다 아시네요.
아마 임해창의 네. 그 이화우 훗날 일제는 많이들 알고 계실
그러니까,
거예요.
예예.
예.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임해창의 시 춘수. 봄날의 근심을 남정미 씨의 낭독으로 들어볼까요?
봄빛 나는 긴 두갠 풀이 우거졌으니 옛님 돌아오다 헤매진 않으실까? 그 옛날 함께 놀던 번화했던 곳 온 산에 달 밝은데 두견은 운다.
네, 임해창의 사랑, 뭐, 끝끝내 좀 비운의 사랑이 되는 거죠?
예, 38살에 죽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죽었는 좀
모르겠지만 끝끝내 뭐 유희경을 그리움만 하다가 못
만나고.
네.
두견이 굉장히 좀 그 예. 서러운 울음을 우는 새잖아요.
예.
아, 두견이 온 산 밝은데 같이 놀았고 이런 번화했었는데 두견이 우네요.
네,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시들 그 가운데 사랑이 나타난 시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정서를 담은 한 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김재욱 작가의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책 제목이 그 한 시의 마음을 베이다잖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한 시는 독자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갈 건데요.
네.
그 방금 슬픔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슬픈 감정도 마음이잖아요. 이제 움직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힘을 이제 얻게 되는 것 중에 뭐 사랑도 있고 뭐 어떤 긍정적인 그런 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슬픔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금기시해야 되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슬픈 감정이야말로 드는 세상을 뭐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제 슬픈 감정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슬픈 아마도 감정? 예. 울음? 눈물?
그러니까 슬픈 감정을 일으키는 것
원인 죽음이겠죠.
죽음이죠. 죽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죽음이 사실 이게 이 새 벽두에 이게 참 죽는 거 가지고
생로병사 뭐 우리가 네. 살아가는 맞아. 일에 다 포함이
이게 되게,
되는 일이니까
예, 좀 사실 저도 좀 조심스러워기는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 두렵잖아요 이게 죽음이 두렵고 어쨌든 이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따지면 이게 피할 수 없는 거.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시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제 그거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했습니다. 네. 근데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집에서 상례를 좀 치르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잖아요.
네, 네, 네.
뭐 육관부터 해가지고 임종부터 막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10살 때부터 사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좀 사실 좀 무섭긴 했어요. 낯설고. 근데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이제 일상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지막이긴 하지만은 삶의 일부인 거죠. 사실 그것도. 뭐 자식들이 막 부모 몇자리 막 미리 알아보고 막 네, 그런 걸 네. 효도라고 그러고 막 지금도 그런 말 막 쓰잖아요. 그 말 들으면은 사실은 부모님 기분 나빠해야 되잖아요. 뭐, 나 죽으라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도 겉으로 뭐 내색 안 하시지만 또 마음을 놔요. 아, 내가 뭐 죽어서 막 갈 때가 있구나.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모든 게 병원에서 막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 금기되고 그러는 건데 사실 저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가 뭐 병원에서 그렇게 보내고 슬퍼하고 하는 뭐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굉장히 뭐 우리하고 뭐 어떻게 동떨어진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외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학생들 이제 학생을 제가 가르쳐 보면은 학생들은 이제 어쨌든 좀 그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문뿐만 아니라 글쓰기를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글쓰기 시간에 학생들한테 유서를 쓰라 그랬어요. 유서를.
요즘은 뭐 유서 써보는 거 많이들 하잖아요.
많이 하죠.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거를
하셨어요.
예, 해봤어요. 이제 학생들이 유서 쓰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싫어하고 막
어리니까.
예, 20살 방 가도 올라온 죽음은 학생.
죽음은 전혀 자기랑 멀리 있던
그럼요. 생각 자체를 안 하죠.
맞아요.
근데 처음에 막 되게 싫어서 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아 그래도 일단 해봐 그랬더니만 또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발표를 시키는데 나중에 자기네들이 되게 숙연해지고. 그 유서 발표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니네가 지금 쓴 거는 유서가 아니다. 죽었다는 걸 가정하고 쓰는 거잖아요. 내가 앞으로 한 60년,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는 최소한 60년 정도의 니네들 꿈이 들어있는 거 아니냐. 그만큼을 살았다고 가정을 하고 과거를 가정하고 보는 거니까 결국은 유서를 한번 니네가 써본다는 거는 사실 죽음을 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그렇죠.
라는 거를 니네가 계획을 해보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지니까 학생들도 또 수긍하고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처럼 옛날 사람들도 자기네도 이제 그 죽었다는 가정을 하고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른 사람들 뭐 죽음을 슬퍼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남을 자기를 애도하든 남을 애도하든 그러니까 자기 삶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계획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전 책 내용 중에 그 예. 맹자의 말씀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맹자요.
죽음에 대해서 예. 내가 지금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죽고 나서의 일을 어찌 알겠는가.
예. 뭐
지금에 충실해라라는 그런 말씀이요.
그런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예. 네, 연함이 그 죽은 형을 추억하며라는 예. 작품을 썼어요.
예예.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예.
우리 형 얼굴 수염 누구를 닮았든가.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 쳐다봤지.
예.
이제 형 그리우면 어디에서 봐야 하나. 두건이랑 도포랑 갖추고 가서 냇물에 비친 나를 봐야겠다. 이렇게 담담하게 쓰고 있네요.
예, 담담하니까 더.
네네. 가슴에 확 와닿아요.
네네. 열알기 때문에 이제 유명히 문장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은 시에도 굉장히 뭐 지금 읽으신 것처럼 굉장히 네. 시에도 조예가 이제 깊었고요. 형하고 아버지는 이제 다 이제 죽었는데 이제 이 시를 쓰면서 그걸 이제 단순히 그 사람들을 기리고 하나 슬프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보면서 형이나 아버지 모습을 발견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은 그 자기 마음 안에 그 사람들이 살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죽었죠. 죽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없기 때문에 그냥 슬프지만은 살아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막 기억해내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죽음을 통해서 뭐 슬픈 감정을 느끼든 어떤 다른 뭐 좋지 않은 일을 통해서 슬픈 감정을 느끼든 간에 슬픔이라는 감정은요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감정이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제 죽은 형에 대해서 쓴 시도 굉장히 알려졌지만 정말 뭐 가장 박지원 글 중에서 아주 명작으로 꼽히는 그런 글입니다.
예, 죽은 누이를 애도하는 재문이네요.
재문, 예, 네. 예.
그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님이 갓 시집 가서 새벽에 단장하던 일이 어제인 듯하다. 나는 그때 8살이었는데 응석스럽게 누워 말처럼 뒹굴면서 신랑의 말투를 흉내내어 더듬거리며 정중하게 말을 했다. 누님은 그만 수줍어서 빗을 떨어뜨렸는데 그게 내 이마를 건드렸다. 나는 성을 내어 울며 먹물을 분갈이에 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댔다. 누님은 옥비녀와 장식물을 꺼내주며 울음을 그치라고 달랬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28해가 되었구나. 강가에 말을 세우고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휘날리고 돛그림자가 너울거리다가 기슭을 돌아가고 나무에 가리게 되자 다시는 보이지 않는데 강가의 먼 산들은 검푸르러 쪽진 머리 같고 강물빛은 거울 같고 새벽달은 고운 눈썹 같았다. 눈물을 흘리며 누님이 빛을 떨어뜨렸던 일을 생각하니 유독 어렸을 때 일은 뚜렷하게 기억될 뿐 아니라 즐거움도 많았고 세월도 더디 흘렀다. 중년은 늘 우한에 시달리고 가난을 걱정하다가 꿈속처럼 훌쩍 지나가 버렸다. 남매가 되어 지냈던 날들은 또 왜 그다지도 촉박했던가.
네, 연한 박지원의 죽은 누이를 애도하는 재문을 남정미 씨가 읽어주셨는데요. 그 앞서서는 뭐 아버지와 형을 그리워하는 뭐 절절한 마음이 읽혔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아, 누이가 정말 어머니처럼 철없었던 박지원을 품어주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서운하게 보이네요.
예. 네. 이게 사실 청취자분들 이제 들으시면서 각자의 사연에 맞게 아마 이 글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 생소한 단어가 좀 나오잖아요. 그리고 풍경도 사실은 좀 낯설지만 기본 정서는 이제 슬픈 건데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좀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뭐 좀 낯겨지다. 뭐 당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또 뭐 이 글을 들으시면서 뭐 연락이 뭐 뜨면 부모님, 뭐 살아계신 부모님이나 뭐 형제, 뭐 또는 뭐 친구들한테 안부 전화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은 슬픔이었거든요. 저는 이 글을 지금 봐도 굉장히 슬픈데 네. 이제 여기까지 생각이 가요. 이제 아 연락 한번 해봐야지. 그럼 이게 슬픔에서 다른 감정으로 이미 바뀌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뭐 설레는 감정, 뭐 미안한 감정, 뭐 여러 다른 감정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학 작품을 잖아요 이게 읽으면서 학술적인 의미를 찾고 뭐 분석하고 이런 거는 사실 연구자의 몫인데요. 감상하고 느끼는 거는 이제 연구자든 아니면 뭐 이런 대중이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어쨌든 느꼈으면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린 거 다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슬픔은 어쨌든 굉장히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감정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죽음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은 앞으로 충실히 살아내기 위한 어떤 예. 치열한 노력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교수님께서는 뭐 조금 전에 소개한 연한 박지원의 글을 읽으면서 오시기도 하고 또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예. 일부러 시키신다고 하는데 예. 아, 이 시를 접해 보니까 이유가 예. 왜인지 저도 알 것 같아요.
예, 예.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연결이 되는 건데요. 네. 문학 작품을 읽으면 기본적으로 자기 처지에 맞춰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누구나. 예. 이 글을 뭐 자주 볼 기회는 없습니다만 뭐 제목만 봐도 이제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소개를 할 때도요. 제가 원래 읽으려고 그랬는데 네. 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잘 참으셨어요. 네, 조선시대에는 네, 여성들이 글을 짓는 것이 좀 드문 경우였습니다. 네, 앞서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기생은 예외였고요. 맞아요. 또 드물게 여성 문인도 있었어요. 책에는 이옥봉이 소개가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 여성 문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헌한소론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헌한소론은 정부인 소생이었고요. 이제 이옥봉은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역시 시를 잘 썼고 이제 왜 근데 둘을 헌한소론 얘기를 먼저 했냐면 동시대 사람이에요 거의. 예, 그리고 둘 다 시를 되게 잘 썼다. 근데 이제 이옥봉 같은 경우는 첩의 소생이니까 아무래도 좀 제약이 더 많았겠죠. 근데도 이제 자기 아무한테는 시집 안 가겠다고 당시 유명한 선비가 조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한테 시집 가겠다. 네.
본인이 본인의 남편을
예.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대단하네요. 예. 예.
자존심도 조금 캐릭터가 되게 이제 강했던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옥봉 아버지가 이제 또 딸의 말을 들어서 그 조원한테 찾아가가지고 딸을 첩으로 삼아주세요 하니까 첩으로 또 그도. 첩의 소생이니까 정실 부인이 못 되니까요 네네. 옛날에는. 근데 이제 조원 이 사람은 또 나름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뭐 싫다고. 그래서 이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조원의 이제 장인이 나서가지고 네. 이제 결혼을 성사를 시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글 때문에 불행하게 결혼 생활을 마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뭐 글을 썼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마감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결혼 초기에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웃집 여자. 가 있었는데 그 이웃집 여자의 남편이 소도둑으로 이제 몰려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할 데가 없으니까 우연히 이제 이옥봉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옥봉이 이제 자기가 시도 좀 쓰고 글재주가 있으니까 시를 써갖고 관가에다가 진정서를 써줘요. 그래가지고 그 글이 좋아서 관가에서 그 남편의 유명을 벗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조선 시대에는 여자의 어떤 사회 활동이 아주 크게 제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도 뭐 물론 안 시켰고요. 그래서 이 남편이 그걸 알고서는 감히 여자가 어떻게 나란 일에까지 관여를 하냐 쫓아내요. 그래서 그 소박을 이제 맡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둘이 사이가 좋았으니까 이제 욕봉은 계속해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시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옥봉은 글재능이 있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과유불급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남편을 그리워하며 간 이옥봉의 한시 규한, 규방의 한을 제가 낭독해드릴게요. 평생의 이별의 한, 병이 되어서 술로 고칠 수 없고 약으로도 다스릴 수 없네. 이불 속 눈물은 마치 얼음 밑에 물과 같아서 밤낮으로 길게 흘러도 사람들은 모를 거야.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남편에게 조원에게 네. 소박을 받고 또 평생 그리워하면서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군요. 네, 조선시대의 사랑에 대한 한시들 만나봤습니다. 이보다 먼저인 고려시대, 남녀의 사랑을 재미있게 표현한 시가 있는데요. 이규보의 절화행, 꽃을 꺾어서. 요즘 연인을 보는 듯한 재미있고 달달한 사랑시입니다. 낭독으로 먼저 만나보죠.
진주알 같은 이슬 머금은 모란을 미인이 꺾어선 창앞을 지나면서 웃음 머금고 정인더러 묻는다. 꽃이 나아요. 내 얼굴이 나아요. 난구는 일부러 놀려주려고 꽃가지가 더 나은데. 미인은 꽃을 던져버리고 밟아 진 뭉개면서 꽃이 나보다 낫다면 오늘 밤엔 꽃이랑 주무세요.
아이고 참 사랑이란 예나 지금이나 유치하네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저 사실은 예, 예. 모범답안을 어허.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장난으로 진진 예. 아, 꽃이 났다 막 이래가지고는 네네. 토라지게 만드네요.
맞아요.
정미 씨도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나요? 저는 막 지금 닭살 쫙
떠서 닭이 돼서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진짜로.
네.
저는 뭐 막 뭐라고 예쁘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뭐 이렇게 되게 옆에서 계속 그러는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예, 예. 네.
김태희가 예쁘냐, 내가 예쁘냐 이런 말.
그런 무리수를 던진단 말이에요.
오늘 저도 하나 글 써야겠네요.
네네. 사실 이게 1500년 정도 지난 시인데 지금 봐도 공감이 됩니다. 이규보 하면은 동국 이상국집으로 알려진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아기자기한 재미난 시를 지었다고 하니까 좀 의외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좀 신선한 느낌도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 역사책에 아마 이규보가 이제 문인 모습보다는 관료의 모습들이 좀 부각이 이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규보는 굉장히 뛰어난 시인입니다. 특히 이제 후대 비평가들 같은 경우는 이규보를 참신하다, 뭐 신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시인들 작품보다 참신은 해요. 그런데 이규보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이제 그런 글을 남겨서 시를 쓸 때는 남들이 쓰지 않는 말을 막 좀 만들어서 써야 된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소재를 갖고도 시를 뭐 써야 된다. 라고 자기가 직접 이제 문학론처럼 이렇게 이제 논지를 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이제 참신하다라는 이제 평을 받게 된 거고 실제로 그런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규보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시의 소지가 됐고요. 근데 좀 이게 좀 특이한 게요. 이 절화행 같은 경우 이게 동국이상국집에는 없습니다. 이 시는.
어 그래요.
예예. 예. 이게 일제강점기의 시이라 방송대곡을 예. 쓴 장지연이라는 분이 아시죠?
네.
이제 대동시선이라는 책을 읽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 작품을 이제 이규보가 쓴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규보의 사랑시 절화행 꽃을 꺾어서까지 만나봤습니다.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때로는 삶을 위로하고 때로는 삶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베어놓는 시들. 그 가운데 사랑과 관련된 한시들 감상해봤습니다.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퀴즈 정답을 정미 씨가 발표해 주세요.
네. 시, 서, 화 이 세 가지에 모두 능했던 분으로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셨던 이분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1번 표암 강세황이었습니다.
1부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김재욱 교수의 사인이 담긴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공연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토요 명품 공연 티켓을 준비했어요. 1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전통 국악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샵 1045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신청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주소년의 손잡고 허밍을 듣고 저희는 2부에서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의 김재욱 교수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